여쭤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생명으로 이기지 않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 진심으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런 십자가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설계하면서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돌을 갖다가 연못에 던져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돌을 연못에 던지면은 돌이 그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죠. 단지 잠깐 동안 그 물 파문만 살짝 일고 가라앉아 버리고 뭐 돌은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근데 꼭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연못에 돌 던지고 있는 잠시 잠깐 뭔가 파문이 돌이 떨어진 뭔가 흔적이 보였는 것 같다가도 그게 사라져버리고 그만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걸 뭐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나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도 못하죠. 그래 답답해가지고 어젠 집사람한테 뭘 하겠냐면 당신 발 나으면은 당신 밖에 나 장사 좀 해라. 무슨 장사 할 건가? 액세서리 장사 좀 해라. 요즘 그게 잘 팔린대요. 김희선 머리띠 같은 것도 우리 그 아가씨들 안 했다 보니까 김희선 머리띠도 많이 팔리고. 그래 제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그 집 하나 구해가지고 모이는데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는 사모님이 나가서 액세서리 장사를 한답니다. 장사를 하는데 뭐 하루에 한 5만원도 벌고 그리 한대요. 근데 옆에 있던 누가 그걸 듣고는 그게 파는 거냐고, 보통 30만원 팔아야 그게 판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괜찮네 하면서 당신 액세서리 하고 나는 들어간다 만들어가지고 회 팔고 그래가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왜 그러는데 목사 안 할란다. 근데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지난 그런 거 하는 있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농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여러분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어떤 뭔가 자꾸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기 때문에 아 이게 인간의 답답한 모습이구나. 그거 제가 느껴서 이제 그런 거 농을 좀 해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과 육신입니다. 마음과 육신인데 마음 따로 몸 따로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음 따로 몸 따로. 근데 우리 지금 실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우리 실제 그대로를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사실 우리들은요 마음과 육신이 각각 따로 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지 따로입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육신이 따라가 주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 마음은 뭔가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내 삶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살고 싶은데 정작 내가 향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건 보니까는 내 육신이더라는 거. 이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사실 우리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면에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은 뭐 이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저 믿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전도하며 잘 살았을 것이다 이리 생각되겠지만은요, 사실 사도바울도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란 죄인이라는 그 인간의 면에서 보면은 바울도 믿음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걸 잘 드러내는 게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마음과 육신이 각각 따라온다는 것. 이게 사도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24절로 보면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참 사도바울의 그 탄식 아닙니까? 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그 사도바울의 믿음의 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을 했던가.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이 그 좋은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이런 깊은 고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이해하냐면은 지금 이 말은 24절의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확실하게 믿기 전에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둘러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24절의 말을 예수를 믿은 후의 상태라 해버리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라면 진짜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즐거워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곤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곤란함을 조금 피해보려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주 확실하기 전에 그때 그 했던 고민을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4절의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고민에 빠져가 후구적대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고 또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했는데 정작 자기 육신은 죄로 나갔단 말입니다. 육신은 뒤로 나아간 그 육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망에 처한 몸으로 바라본 거예요. 내가 사망에 처한 그런 몸이었구나. 자기를 탄식한 가운데에서 뭐가 다가옵니까? 자기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감사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고백을 예수 믿기 전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왜 그토록 나에게 감사하기로 다가오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24절에 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한 그 탄식,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탄식이 없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제대로든 섬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내가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그런 소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나타난 것을 보면은 내가 원했던 그런 것과 정반대의 모습, 진짜 이건 믿음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반대의 모습, 이것만 드러내는 나를 바라볼 때에 한탄도 나오고 고민도 하고 애통도 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 같은 탄식, 자기에 대한 그러한 애통함, 자기에 대한 그런 고민, 그 깊은 탄식과 애통함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그런 고민도 애통도 전혀 없이 그저 사는데 편안하게 뭐 잠자고 편안하게 일어나고 편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결국 탄식이 없다는 그 자체라면은 뭔가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긴다. 분명히 말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마음과 육신이 지금 각각 따로 논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내 육신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진짜 열망하는데, 제법이 육신을 그 죄로 끌고 가는, 그 내 육신 때문에 나에 대해 착한 답답해 한단 말입니다. 답답해 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원하는 그 마음과 육신이 딱딱 일치가 돼가 들어맞아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법을 원하는 것을 육신도 역시 하나님 법을 잘 따라하고 순종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인간의 상태는 그러지를 못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만 제가 이렇게 뭐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다 자체가 그 말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드러냅니까? 제가 말하니까 많이 드러내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정신팔려 있을 때 자식 때문에 속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속 끓고 속으로 씩씩거릴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마누라와 딜이 싸워가지고 쓰실 때는 그런 뭐 나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하고 다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자체니까.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샀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었습니까?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씩씩대고 자식을 야단치고 닥달하고 공부를 야단치는 그런 그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이 원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냐 말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마누라한테 성기려고 내가 짜증난다고 화풀이 전부 다 들이붓는 그런 남편 모습 그 남편 모습을 여러분이 원했습니까? 스스로 내가 그런 남편 되겠다 이렇게 작정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웃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원수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마 뭐 일부러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법을 섬기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옳지. 내가 바로 주의 십자가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들 살기 살아야지 그걸 원할 거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흔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신자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마음조차 없이 산다면 그 나이 처음 신자가 아니니까 뭐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제게 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모두 신들하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분이라고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은 살면서 자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이웃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신자 되기를 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 다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없었습니까? 없는 분은 제 눈감 조용히 조금 옆에 비켜주시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있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심 다 벗어버리고 어디 천국만 바라보면서 마음 가볍게 마음 가볍게 저 소망의 나라 걸어가면서 편안하게 편안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날 섬겼듯이 나도 남을 섬기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다가 먼저 손해보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모든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항상 나타난 것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육신의 내 모습만 드러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실체였거든요. 남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신자 되게 해다 기도했는데 막상 일이 펑 터지니까 결국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발붙이는 그런 쪽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런 내가 발견되지 않냔 말입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야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천국이니까 공부 그건 뭐 잘하고 못하고 네 재능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만 알자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때때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시문지 받아온 게 10주일쯤 받아와 봐요. 그게 마음이 살아있어서 그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 끌고 갑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자식이 야단치는 이것도 전처럼 받아오면 나 죽으란 말이지. 이런 그 욕설이 말이 자식 튀어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요즘은 참 섬기면서, 내가 섬긴다 말을 합시다. 섬기면서, 야, 이게 주의 뜻이구나. 나는 고생되지만 우리 집사 얼마나, 누가 얼마나 고생되겠노. 항상 웃으면서 고생되지만은 마음 편안하게 모든 분노 안 주고 오직 섬겨주자. 그러면 굴뚝 같은데 어제도 화냈습니다. 힘드니까 그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화내기 작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우선 남편의 모습 그게 아니에요. 자상하고 진짜 뭐 누가 물어 백전딸이 남편이라고 말 들을 만큼 다시 태어나서 장생과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 들을 만큼 그런 남편 되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의 마음뿐이지. 그건 내 마음이지. 드러나고 있는 건 항상 육신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었을 때에 그게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었냐 그 말이죠.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 뭡니까?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방을 누가 날 건져내라는 그런 깊은 탄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신자에게는 이게 참 중요해요. 자신의 탄식, 이게 우리의 신자에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대한 탄식,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의 신자가 자기에 대한 탄식이 없이 산다면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참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제가 결론 짓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무슨 뭐 하나님 닮아가지고 위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갖다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떤 의도로 창조했는가, 그 창조의 의지를 하는 말, 이게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 그게 인간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는 단지 인간이란 존재를 세상에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숨 살려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남기 유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은 그 모든 것까지도 세상을 내 뜻대로 존재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몽땅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뭘 소망 삼아야 할 것입니까?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래 인간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뭐 한 장만 뒤에 달랑 넘기면 나올 겁니다. 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분이니까 너도 그 형상을 이룬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뭐냐면은 예수를 닮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힘이 들면 내뱉은 말이 뭡니까? 이 사는 게 뭔지, 이런 말을 내뱉잖아요. 사는 게 뭔지. 여러분은 내가 왜 사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걱정근심 없이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사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힘들고 어려움,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거지로 살면 그게 어디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돈도 반대로 쓰고 좋은 집에서 친구 형제들 거느리고 마누라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걸 이제 살만한 세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의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왜 세상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간혹 가다가 자식에게 속을 쓰이고 나를 애먹이는 그런 마누라 만나게 되어지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은 나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작 우리들 세상 살아가는 그 꼬라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런 나를 발견할 때에 우리가 나에 대해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해 탄식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되는 것으로 깊이 지금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도 참 부지름칙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누라가 내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화내는 그런 감정도 진짜 하찮게 지나지 않는다는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다가 이웃이한테 욕을 했다 같이 욕하고 대들고 싸우는 그런 분풀이들, 이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부모 썩을 속이는 자식도, 또 뭐 내가 미워하는 그런 마누라도, 내 맘에 들지 않는 이웃을 만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지금 믿음의 길을 같이 걸고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드는 자식 만나고, 마음에 드는 마누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이웃 만나가지고 그들끼리끼리 뭉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진짜 평생 내 소망생인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이 자식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이웃을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할 의도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했구나. 이런 이웃 만나고 이런 이웃과 더불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고 이런 자식과 더불어 함께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작정이구나. 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서 나에게 탄식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게 했고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게 되어질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더 생각하고 싶은데 정작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항상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무조건 야단치기 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하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을 야단치고 뭐 화풀이 술 먹은 사람 없겠죠. 술 들이마시고 막 팍 나가버리는 거 하지 말고 자식 야단치고 나서 뭔가 부인한테 화내고 나서 태연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늘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신다로 부르셔가지고 본받게 하려고 하는 주의 모습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주의 모습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도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신을 살기를 원했지, 내 성질, 내 감정, 내 욕심, 못내겨서 자식을 괴롭히고 마누라 성인되고 이웃과 다투는 그런 내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원했던, 마음으로 원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항상 제곱에 이끌려가는 육신의 모습만 드러내는 그런 실체를 방했을 때 깊이 탄식하면서 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육신에 끌려간 내 모습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주를 바라본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우리가 그 닭이 낳은 알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닭이 낳은 알. 그 다 모르시죠 그건? 닭이 낳은 알. 나를 뭘로 보고 졌다고 말하고 죄송합니다. 뭐 달걀 아니고 달걀. 달걀인데 우리가 그걸 그냥 달걀 그러지 말고 말을 바꿔가 닭의 알 해보세요. 닭의 알. 달걀 그러지만 닭의 알 할 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달걀 해보려면은 닭은 연상치 않고 그냥 알만 연상하게 됩니다. 달걀 그냥 알 이것만 생각하는데 닭의 알 그러면 아 닭이 낳은 알, 닭과 연관지어서 알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이거 뭐 제 느낌 맞을지 모르는데 닭이 알 그러면은 닭에게 소속되어 있는 닭이 낳은 알이라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달걀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신자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녀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옵니까? 우리가요 그냥 신자 그래 뿌리면은 이거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고 흥금하면 되는 거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 말만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뿌리면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죠. 그게 강해 남죠.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이 의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볼 때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고 가고 있고 죄의 법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살아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간 육신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녀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의 본래 모습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인생에 대한 포부와 소망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자녀된 본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본래 모습이 아닌 왜 죄의 모습, 다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느냐는 거. 이걸 보고는 자기를 탄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주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갑니까? 그렇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닮기를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헛방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닮아 사는 게 내가 믿음을 신대로 부름받아 하는 의도인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이게 지금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정담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무슨 뭐 고수도 벌치되 주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뭐 보다도 그 제목,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제목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린 전혀 주님의 뜻과 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그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본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체를 우리가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주를 닮고 싶은데 육신은 착 그냥 다른 바가 튀고 있는 그런 죄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에 사망을 누가 날 건져내라. 이를 위한 깊은 탄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 나오니까 우리를 사망에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주의 십자가 이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날 용서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용서의 힘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어서 우리를 용서함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지금 용서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힘으로 살고 있는 자예요. 부모도 자식도 마누라도 남편도 이웃도 모두가 다 용서의 힘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맙시다. 이걸 잊지를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만 펑펑 드러내고 있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진짜 좀 깊이 탄식을 하면서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용서함으로 살고 있는 것 이걸 감사를 합시다. 그 감사는 나에 대한 탄식에서부터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가 이런 실체인데 주님의 용서함 때문에 살고 있구나. 용서의 힘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깊이 깨고 감사하게 될 때 그럴 때 속썩인 자식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마누라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용서의 힘으로 산다는 것. 그런 날을 깨닫게 될 때 진짜 상종도 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그러한 이웃도 조금은 달리 보일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에 대한 탄식도 없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그것도 감사함도 없고 모든 게 사라진 채 그저 이 땅을 나온 것대로 밴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남는 건 끝까지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가 되면 그건 참 곤란한 거예요. 죄 속에 있다는 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라. 이건 뭐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죄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할 것은 내일은 육신의 그 모습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신대로 부르신 하나님 의도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런 본받아 사는 날 부르는데 과연 이것이 그 모습 그대로냐 말이죠. 그걸 꼭 여러분 점검해 오십시오. 그럴 때에 이게 바로 제법에 끌려있는 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 속에 탄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그 탄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용서의 힘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구나 하는 것 이게 진실이 깨닫게 될 때에 모든 게 달려 보이죠. 달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부인도 이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용서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탄식 그 탄식을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은 은의로 돼 육신이 전혀 다른 데로 끌려가는 우리의 실체를 여러분 깊이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사망의 모습을 건져내기 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진짜 나를 살렸구나 이런 감격 감사 속에서 한 주간도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용서가 살렸다 한창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참 원으로 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원인데 우리는 항상 드러내는 것은 제2법에 끌려간 육신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래간 실체 속에서 우리의 곤고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망인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도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시고 그 탄식 속에서 우리를 사망에 던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피의 보혈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참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용서의 힘이라는 데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도 그 용서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